제39장 판정의 신뢰 35번째 형제의 간증. 나는 1928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서 이후로 주님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활을 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네 형제님이 쓴 한 통의 공개 서신에서 다만 외적인 침례, 만찬,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종파를 떠나는 것을 중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속에 있는 생명의 일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나는 전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사업이 매우 순조로웠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자신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나를 징계하셔서 사업이 실패하고 회사에 있던 사람과도 마음이 맞지 않아 많은 자극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 위에서 나는 자신이 온몸에 상처로 가득함을 느꼈고 이 기회를 잡아 요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형제님이 부활을 전하시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요양이나 상처를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은 이미 내 안에 있으며 나의 전 존재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나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의 모든 것은 나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곧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마치 큰 바다 가운데 놓여진 빈 그릇과 같이 상하좌우가 다 바닷물로 충만합니다. 사역의 방면에서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하나님의 회복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바로 사망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부활 안에서 단번에 되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면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의 어둠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안에서는 회복될 뿐 아니라 완전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 안에서 단번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싹틈과 꽃핌, 열매 맺음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칙입니다. 부활은 천연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큰일이며 천연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양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회복이 부활 안에 있다면 즉각적인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관하여는 당신에게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어지는 것이 필요할 뿐 건축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가라앉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최후의 기력이 쇠진하기까지 자신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역의 일에 있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엎드러지지 않으면 죄인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스스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는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든지 그를 떠받치는 틀이 있다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여기며 자신의 틀을 역량을 삼아서 자신을 유지합니다. 이 틀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이러한 틀이 더 이상 허물어질 수 없을 때까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비로소 그를 부축하십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의의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게 됩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신을 따랐으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보다 더욱 심함을 알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말 위에서 떨어질 때 그것은 죄인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사역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죄인의 구원일 뿐 아니라 사역자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철저하고 또한 조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질 때도 철저하게 엎드려졌습니다.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많은 봉사에서 엎드려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봉사는 하나님의 눈에는 핍박이요 배반이었으며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복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이라고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을 반대한 것이요 그분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몇 년 동안 바울의 일을 인용한 것이 100번이 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깨뜨려지고 난 후에 그는 수중에 있는 문서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묻지 않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고 날마다 흠이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으며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엎드려진 그날 그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엎드려졌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엎드려진 후에 나는 철저하게 엎드려지고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10분의 1을 헌금하는 등의 진보를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조만간 한번 엎드려져서 주님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그 일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한 것으로 압니다. 사역자는 다만 나는 조금 겸손해야 한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엎드려져야 합니다. 겸손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사역자는 죄인이 엎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은 겸손이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타격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타격을 받은 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말할지라도 2분만 지나면 그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를 때리고 나서 조심하라고 한다면 그는 눈물이 마르기 전에는 감히 장난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겸손이 반드시 주님의 치심을 거쳐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사람은 엎드려져야 하며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한 것은 그가 엎드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엎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비로소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만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에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거절하려 하고 스스로 기억하여 겸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철저하게 엎드러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지 않고 형제들이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에 산을 내려가서 설령 무엇을 조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공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무덤의 다른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다 겸손한 것이며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다 교만이며 보기 흉하고 추한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 회복되려고 하지 말고 아래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죄인을 향하여 당신은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라는 등의 말을 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다른박질하는 것도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져야 하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형제의 말과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한 영이 충분히 당신의 말과 생각을 뒷받침해 주어야 사람의 속부분을 가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길을 얻으시려면 강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충분히 강한 영이 있다면 그의 생각과 말이 다 유용해집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할 때 강한 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